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 짧은 본문이고 우리가 뭐 많이 다뤘던 말씀이죠. 예.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인지 그래서 오늘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먼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였더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갖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뿌리는 자의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것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 가보나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활동할 때 가보나움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가보나움 주위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우리 지도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 지도에 보면 그 위쪽에 호수가 폭이 한 8마일, 그 길이가 한 13마일 정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북쪽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북쪽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으로 거기 요단 계곡이 있죠. 그것이 이제 헐몬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찬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아래 이제 사해까지 이르는데 이 호수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한 600피트 이상 더 낮아요. 주위가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낮에 그 더워진 공기가 계곡을 타고 내려와서 이 찬 바다를 만나니까 그 해가 질 때나 뜰 때나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이 지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 북쪽 바로 오른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가보나움이라는 데가 있죠. 그 근처 이제 바닷가에서 유대인들은 이걸 바다라 그랬어요. 예. 그냥 호수로 그러는데 유대인들 다 이게 바다 씨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닷가 근처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해가 저물 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거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너편이 어느 쪽이냐면 거기에 이제 벳세다라고 하는 잠깐만요. 네. 아니 그 게네사렛 쪽으로 내려갔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 동남쪽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폭이 8마일이면 저 정도는 한 5마일이나 뭐 4, 5마일 이렇게 정도 됐겠죠. 네. 그곳이 이제 거라사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그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데 해가 저물 때 갔어요. 그 예수님도 계셨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다른 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여러 명이니까 한 배로 안 됐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뭐 다른 배들도 함께. 그래서 그 호수를 건너가는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을 만난 거예요. 네. 그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호수의 그 따뜻한 바람과 만나갖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파도도 치고 그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니까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고물은 배 뒤쪽이죠. 후미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주무시고 하셨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어부인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부였어요. 이거는 뭐 그 제자들의 베테랑이죠. 예수님하고 주무세요. 우리가 이제 배를 저어서 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거의 밤을 샌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그 거라사 지방에 들어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는데 보니까 돼지떼가 많아갖고 그 돼지로에 들어가게 했죠. 그 돼지 치는 사람도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이른 새벽이나 뭐 아침 정도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면서 이랬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온갖 힘을 다해서 헤쳐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다가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다들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팔자 좋게. 아니 지금 이런 상편인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는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심정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죠. 예. 근데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도 어부였었다가 그때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왔는데 예수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다 해봤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가로하고 팔자 좋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런 거죠. 그건 차마 하지 못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깨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자다가 깨어났고 지금 정신이 아직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받아보고 고요하라고요? 잠잠하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뭘 무서워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심히 두려워하고 말았다 그러는데 이 심히 두려워하고 말았다는 것이 그 헬라어로 보면 그들은 매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 두려움 안에서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주 큰 두려움 안에서 두려워한다고. 그러니까 최상급인 거예요. 표현하고. 뭘 두려워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길래. 네. 지금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길 때 이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더 두려운 것.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고요. 네. 지금 이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는데 이게 순종을 해? 네. 이런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네. 이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에 묶여갖고 그냥 주님 뭐 도와주세요 이 정도죠. 그렇죠?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이런 분이 내 옆에 계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어디 계세요? 좀 계시고 이거 좀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면 정말 나 저 좀 좀 멀리 좀 가주세요. 심히 두려워해서 했다고요. 그것도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했다고요. 네. 2중 3중으로 그것도 심히 두려움으로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진짜 주님 옆에서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거 한번 보죠.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그럴 때 그들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한테 가는 장면이죠. 네, 이거는 거꾸로예요. 아까는 북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북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네. 그 호수 동북쪽 벳세다라는 곳에서 건너서 그 가버나움 그 동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제 거꾸로 반대쪽으로 가는 그 가운데 일어난 일인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에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제자들만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제자들 염려 마세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그랬는데 이제 요즘 거리로 환산하면은 한 3마일 안팎이에요. 정도 갔을 때예요. 근데 아까처럼 제일 긴 폭이 8마일이라고 그랬는데 북쪽은 좀 저쪽에서 한 5마일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런데 한 3마일 안팎이면 이것도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해질 때 보냈어요? 그런데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그때까지 일곱 배 정도 있는 거예요. 이 풍랑 때문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는 배 없었죠. 예수님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런 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십니까? 육지가 아닌데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일왕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었다는 거죠. 풍랑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불체가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데 유일왕이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네. 주님이 이렇게 보신다는 게 두려운 일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주님 어디 계세요? 나 함께 하셔서 이거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어주시고 이러는 거죠. 이게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주님을 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는데 움직이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덧붙여 갖고 베드로가 이걸 보고 나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있다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유령이 아니야 누구세요?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래 와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발을 내딛어 그러니까 바에 배에서 발을 내딛었고 물 위로 봤는데 그래도 뭔가 디딜 수 있는 것처럼 보여갖고 또 한 번 디딛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그러니까 시선이 주님을 놓치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니까 여기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빠지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소리를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왜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묶이는 이유는 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부인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이거 아니야 뭐 그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물에 사람이 그냥 발을 디뎌 그럼 빠지지 당연하지. 그 현실에 딱 직시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거죠. 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으면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세상에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잡는 거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고 배에 오르는데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으로 마시는데 바람이 그친다는 거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경배한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네. 선생님이여 그랬던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네. 그 갈려든 그곳에 이른 거예요. 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이 누구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렇죠? 네. 이 주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현실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든지예요. 그렇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라 그러셨잖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래도 베드로도 조금 믿음은 있으니까 이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오라 오시면 주님 명령을 따랐으니까. 근데 내가 실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네. 이 주님이 누구신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고백은 했는데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때는 저기 먼데 육지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셨어요. 네.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건 어떻게 부를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어떻게 내게 다가올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그게 오늘 본문이죠. 안식 후 첫날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했을 때죠. 그렇죠? 제자들이 얼마 더 두렵죠. 그렇죠?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색출해갖고 어떻게 할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나왔다 문 열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 누가복음 24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무슨 평강입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유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다행이죠. 갑자기 우리가 문고로 잡고 두려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갖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령이라는 거죠. 예. 아니 주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놀랐고 무서워해서 하는 거죠. 네. 이게 지식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식은 하나님 부러워하셔서 제자를 만져주셨구나. 그래도 제자들 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시니 감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놀랐고 무서워했다고요. 떨어지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확인시켜 주신 거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보여주셨다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때서야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산의 고통을 경험할 때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고 그러지만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다시 또 확인시켜 주신 거죠. 먹을 것이 없냐. 유령인데 뭘 먹습니까? 제사상처럼 그냥 흉내만 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더니 그걸 받아서 잡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떤 일입니까? 눈앞에서 이걸 먹,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묻었어요. 묻혔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의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이 이것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그런데 쓸데없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전했잖아요. 자유는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가 아니라고요. 네. 종살이 한 데서 나왔는데 자유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종살이 하다가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다 세상이죠. 세상 권세 아래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먹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럼 자유지. 아니라고요. 죄의 종로로 탄다고요. 그렇죠? 네.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죄의 종로로 탄다고요. 근데 죄의 종로로 타는데 자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그때 너희는 의로부터 자유했다고 얘기를 해요. 죄의 종로로 됐을 때 의로부터 자유했다고요. 의로부터 자유했다는 게 뭐예요? 의와는 관계없이 free from the righteousness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낸 자유다 그러는 것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아래에서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 권세를 깨트리고 그 위에 진정한 의와 거룩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의 것으로 되는 거죠. 그분의 종으로 되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요. 이분이 뭐가 아쉽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일을 위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우린 그런 존재예요. 예. 이거는 아무도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럴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예. 가령 유대차만 아니라면 다행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으로 우리에게 침례를 베푸시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몸으로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요. 어떻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와 함께 심지어는 너희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거룩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오순절 날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수님은 더 이상 지상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때도 절기 때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냥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율법대로 사내들은 그 재판장에서 공식으로 신성모독죄 정죄하고, 그리고 그러면 사형이죠. 그렇게 한 건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회개하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혼이 깨어나는 일.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시고 바라보시고 찾으시고 함께하기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다른 종교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우상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죠? 이거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제는 아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냥 뭐 다 그런가 보다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 성경에도 그럴 때가 있었죠. 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적 없었어요. 한 4,500년 동안. 그냥 암흑시대였죠. 도대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또 반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 심판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겁주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그렇죠?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나요? 유령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주실 수도 없어요. 보통은 그냥 유령이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이 다윗의 고백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 시편 139편 1절로부터 10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망갈래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고요.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도대체 우리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대답도 안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하시고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말은 좋으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은 도망갈래도 거기도 다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이러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있냐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불 꺼놓고 문 잠그고 이제라면 못 올려야겠지. 아니라고요.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주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이 장벽이 허물어져야 돼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얼마나 정말 놀랍고 두려운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알아요.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서 친구처럼 이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 이 땅에 태어날 날,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나를 향한 주의 생각이죠. 내가 일일이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다 그래요. 정말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아침마다 쓰여 머리털이 머리털이 빠지는데 주님 아시죠? 주님 다 세시고 계신다니까 나는 세지도 못하는데. 예.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 그러신 분이라고요. 임마누엘이 그런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예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써려니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 사람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드러나고 이게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회개하고 뭐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죄가 바로 이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죄에 대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죄이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도 믿는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다고? 내가 저주받아도 좋지.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면서 예수를 보냈다 그러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예. 그것까지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근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믿게 하려고. 아, 이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말씀하신 거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다 도망갔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셨어요. 유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원하신, 그래서 손에 못 자고 홀에 창 자고 그 흔적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자유케 하시면서 그 자유로 육신의 정욕대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도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입니까? 주님이 그러신 분이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게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이것만 딱 전하죠.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뭔데요? 밭을 가는데 한 마리 힘드니까 여러 마리 묶어갖고 그걸 멍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는 대로 따라 배부르라고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유하려면 멍에를 벗어야지 멍에를 메라고요? 그렇다고요. 왜 세상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애굽에서 나왔다고 자유인 것 같았잖아요. 처음엔 난리 쳤잖아요. 그렇죠?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예,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됐다. 무슨 자유고 해방입니까?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현실 파악이 되는 거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예, 길도 없고 어쩌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죠. 애굽이 더 낫다. 우린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드디어 광야에서 우리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묶여있고 종로로 타는지.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주인, 참 주인이 누구신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걸 다 희생까지 하시는 그러한 주인이 정말로 있는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지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온 탕자처럼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살 길은 없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아버지는 품꾼도 이렇게 줄이지는 않는데 내가 무슨 아들이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도 좋겠다 그러는데 무슨 품꾼이냐. 내가 죽었다 살아왔는데 살았는데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고 기쁨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별 문제 없는데 풍랑아 잠잠은 여라 무리를 걸어오시고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평안을 지어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좀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마음 너그러운 분 이런 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인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해 보니까 이거 괜찮네 좋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처음에는 불편하겠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바라는 것도 다르고 그런데 그 멍에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고 뜻이 어디 있는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라.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합해지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지면서 이 모든 걸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데 마음에 모든 짐이 내려지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의 주인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마음에 무응답하시고 그분을 따르는 거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회방하고 이걸 왜곡시키고 아니 이제 예수님께서 죄값 치르셨는데 우리가 이제 죄 좀 벗었는데 이제 자유지 그리고 이제는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예. 예수님 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천국 들어가 보내게 하신다는데 그럼 이제는 마음대로 힘껏 내 능력 다 발휘하고 그것도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얻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사단이 이뤄내는 거예요. 그게 뭐하고 왔냐면 예수님께 나타난 사단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 세상 영광 내 다 주겠다 나한테 경배하라. 예수님 그거 물리치셨잖아요.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에 쉼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좋은 일만 생겨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생겨도 관계없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풍랑이 일어나든 뭐 예, 배 물이 들어오든 죽음의 권세가 아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가. 아무도 하나님 직접 보고 듣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본 거다.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놀라운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든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죠. 고귀하고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여태까지 내가 유익하다고 붙잡은 것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붙잡고 있었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런 거야. 이게 예. 자랑도 못되고 이야기도 못하고 내가 이걸 붙잡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지? 어둠에 묶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생명의 빛을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나한테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종종 그래요. 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럼 나를 천국 안 들여보면 누굴 보내? 천만에요. 오직 믿음을. 나 믿었는데 제자들 다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주님의 것이냐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그 생명의 연합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관계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가지처럼 말라버리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땔감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냥 교회 다녔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열심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을 어떻게 따라다닙니까? 모슬렘들 하루에 6번씩 기도하잖아요. 저는. 네. 여러분 6번씩 기도합니까? 그것도 정한 시간에 딱 맞춰서 열심으로 말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게 다 그냥 은혜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 돌봐주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천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라는 것을 우리 식으로 이해하니까 유대인들처럼 말씀대로 다 했다 그러는데 율법에 묶여버린 거죠. 정말로 우리 심령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기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한글로 써있는데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뭘 열려야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요. 네. 나를 살리려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리고 내게 평강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주시고 이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라는 이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값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값을 주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싸구려라서 그냥 거저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세우시는지 우리 안에 있던 죄가 토설이 되고 그 피로 모든 것이 씻김을 받고 그래서 정결한 자녀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함이고 축복이고 영생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존재로 이러한 삶이 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얼마나 급변하게 변했는지 몰라요. 예. 이제 나이 드신 사람들은 아예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 아이들 이젠 옛날처럼 뭐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그거 하나하나 그럴 시간도 없어요. 이미 벌써 그냥 AI라는 것들이 어떤 피지컬 AI 그거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기도 못하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데 근데 그 모든 시대를 넘어서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죠. 그 말씀 따라하는 것이 진정히 사는 것을 가장 값진 존재로죠. 그렇죠? 그 생명을 누리며 전하며 모두가 사는 이 길 정말 믿음으로 걷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태연자매 간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우리 이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나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정말 알고 믿는다면 그 안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헛된 영광과 헛된 것을 구하고 살고 그것이 다인 것 같이 살며 지혜롭다 한다. 얼마나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삶인지. 그렇게 어리석게 산다. 그것이 어떤 목표이든지 다 똑같은 결과를 맞이한다. 이 세상에선 자신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것이 잘 사는 것인데 그것을 평생 배우고 그 능력과 그 실력을 자랑하며 사는데 법 아래 있어 다같이 묶여있는 세상을 알지 못하기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따르고 다 그 안에 있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거스릴 것이 없는 삶이다.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하던 모든 것, 그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는 길. 그 모습이 너무나 선하였던지 너무 옳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하던 모든 일이기에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인이 누구신가?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냐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둠 속에서 그 법 아래 있는 나를 확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경험이나 사건보다 정말 크다. 성령을 따라 사는 모든 길, 생명과 평안으로 이끄는 삶이라 하신다. 그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시던 부활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따르는가? 귀에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이 아니기에 각기 다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데 얼마나 미혹되는 일이 많았던가? 그런데 진리이시며 확실한 증거로 나타난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죽어도 사는 존재가 되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에 그 안에 사는 것, 그 말씀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에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 똑같은 구약 말씀을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는지 삶으로 보였다. 부활의 주를 만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에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죽음을 이겼고 고난과 환난에서 기뻐하였다. 그리고 진정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자기 자신의 안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다.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의 삶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셨다. 그 삶이 기쁘다 고백하였다. 진정한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렇게 그들 안에 역사하였기에 또한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훈련을 매일 받는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자유하고 세상에 잠식되지 않는다 하신다. 제자들이 있을 때에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문제가 가득했고 혼미하게 하는 일이 많았지만 제자들이 바라보고 구하고 나아간 것은 그들 안에 계신 보배였기에 그 세상에 절대로 잠식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을 세상에선 자유하게 하셨음을 한 주간 많은 일들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는다. 바울의 고백,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는 그 마음까지 주시는 분이시다. 주인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존귀함이 나타나길 바란다. 정말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이다. 그 삶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진정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마음. 이 법을 누가 막을까? 사랑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절제하던 주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이 주인을 전하고 나누는 삶이 참된 자유의 삶이라 하신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보배, 그 생명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죄의 법이 다스릴 수 없는 다른 존재이기에 질 그릇을 바꿔달라고 구하던 법 아래서 벗어나 내 안의 보배를 확인하고 기뻐하는 삶이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보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렀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누가 계신가? 보배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더럽고 악한 내 안에도 그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어 주신 이 귀한 생명, 그 아버지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길, 그 영광이 나타나는 진정한 자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겠습니까? 질그릇을 바꿔달라고,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세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담아주신 보배가 뭔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질그릇이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금그릇이어야 되지 사람들이 보고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에 묶이는 거죠. 금도 몇 퍼센트냐? 금이라고 다 금이야? 이러면서.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놀라운 보배를 담아주셨는데 질그릇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것 내 안에 있는 보배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뭔지가 있는지 모르니까 사람이 드러나야지 그걸 보고 야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했는데 방법만 가르쳐줘. 그래서 늘 방법을 찾는다고요. 말씀도 방법이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구하는 것 내 자신의 영광이죠. 그게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의 후손의 모습인 거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담고 그거 갖고 먹고 산다고요. 이걸 얼마나 튼튼하게 크게 그래서 물을 얼마나 담아놓고 평생 동안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는 거죠. 아니라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예. 그분의 것으로 그분과 연합하면 그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허술한데 이 사람들이 별로 보질 않는데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주시면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나를 뭐 그럴 텐데 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럴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었는 거죠. 예.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배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이걸 알고 나니까 뭐라고 배워 합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짐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람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요. 죽어도 관계없다는 거죠.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신데 이렇게 주님과 연합한 존재. 세상에서 바울도 엄청나게 험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예. 어떻게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나의 묶이고 메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심히 환난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죠.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관계없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아니라고요. 관계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고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웃들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에 능하신 분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니 십자가 이거 저주라 그랬잖아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러는데 거기에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아들 하나 독생자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드러난 일, 아버지의 뜻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죠? 그 세상 모든 것 오히려 해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잡고 가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걸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전설처럼 옛날에 그랬더라. 뭐 그러니까 뭐 천국도 뭐 혹시 죽으면 이런 얘기 아니라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지만 왜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럴 수는 없다. 그렇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죠. 세상에서 능력 있는 존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지어지는 이 축복.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이것을 거저 은혜로 믿음으로 주신다 그러는데 이 복 정말 하늘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이죠. 심지어 내가 복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라 이럴 정도로까지 부르셨으니까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만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